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좀 서론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 제가 오늘 꿈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오늘 마침 교회 오니까 우리 현지훈 청년이 저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본인이 우리 이강우 집사님 아내인 이다혜 집사님께 얘기했대요.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랬더니 다혜 집사님이 아멘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저에게 우리 엄마가 꿈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아요? 그랬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엄마가 꿈을 꿨는데 사모님이 배가 불렀대요. 할렐루야? 오늘 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물론 노맨입니다만은 예, 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무슨 꿈 꾼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무슨 꿈을 꾼지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면 사람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일이 다니엘을 잡아간 바벨론 나라 그 정복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물어본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들 내가 간밤에 꿈을 꿔서 매우 괴롭다. 마음이 지금 굉장히 뒤숭숭하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꿈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저희 아내가 배가 불렀습니다 이런 꿈을 말해주면 해몽이 나오잖아. 해몽? 아 그거 또 애기 꿈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들과 술객들, 박수 무당들, 왕이 돈을 내고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다니엘처럼.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못 맞추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맞춰야 너희가 진짜 실력이 있는 박수무당들이지. 내가 꾼 말해주고 너희가 생각을 말하는 게 무슨 실력이냐. 내가 꾼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이십니다. 그거를 당신에게 말씀할 수 있는 자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다. 살아계신 신만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숨이 위태로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가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이 재난 가운데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하지도 않은 느부갓네살 왕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바벨론의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꿈만이 아니라 해몽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왕의 꿈속에 주신 앞으로 펼쳐질 인류 문명의 종말 때까지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영광을 받게 하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사 세계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잡혀간 자로서도 노예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략하고 지난주 수요일 서론적인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대로 페트라 36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2장 29절부터 35절까지 얘기도 듣지 않은 꿈을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점괘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그가 그 왕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꿈에서 본 신상을 다니엘은 정확히 묘사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그림이 되겠죠. 슬라이드에 여러분께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왕이 꾸고 꿈에 꾸고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정복왕들이 괴로워하는 건 뭐죠? 자기가 암살당하진 않을까? 내 나라가 영원한 건가? 얼마나 오래 갈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 이런 싱숭생숭한 거죠. 이런 신상이 나오고 무서운 신상이 나오더니 한순간에 돌이 날라와서 다 깨어 부수려 사방에 먼지가 되어서 없어지는 불안했겠죠? 이게 뭘까? 내 나라는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다니엘이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당신은 바로 금머리이십니다. 왕을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 꿈은 금머리는 당신을 뜻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는 모든 파트는 당신을 이어서 나올 모든 왕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그래서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의 스케줄에는요,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강대해서 그 열방을 지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사용하신 하나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을 꿰뚫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당신을 이어서 은이 나오는데 금보다는 못하죠. 왕권이. 그러나 은 가슴과 팔을 가진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역사는 그 뒤에 뭐가 나왔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기 역사에 등장해서 바벨론을 또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죠. 굉장해요. 바벨론은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방어막을 쌓았습니다. 그 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5번 프리웨이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시타델 몰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무려 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그런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호수를 깊게 파서 마치 디즈니에 나오는 성이 호수로 둘러싸여서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만했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물샘을 막아버리고 예, 바로 페르시아의 장군이 그 성을 하루아침에 점령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하루아침에. 역사를 보면요, 자기들이 굳게 믿었던 것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다 술 취해져 있었어요. 너무 무방비 상태라서.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살아남고 페르시아 왕 때까지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 그 다음은 메대 페르시아 두 나라가 등장해서 결국 한 나라가 되고 페르시아가 되고 세상을 제패합니다. 그 다음에는 놋배와 넓적다리이죠. 구리. 예, 은보다 못한 거죠 또. 그런데 그 다음 나라는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제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쇠와 진흙이 섞인 발, 종아리가 나옵니다. 쇠종아리, 그리고 이제 발가락, 발 파트는 쇠와 진흙이 섞인 모습. 그래서 이것은 갈라지는 열강들. 그러나 그 종아리는 누구였죠? 쇠의 나라.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끝나고 로마가 등장하죠. 철의 나라입니다. 철의 나라, 별명이. 역사에서도. 그런데 그 나라가 쪼개어지고 열강으로 변하고 잠시 후에 예 어디선가 신비롭게 사람의 손으로 깎이지 않은 신비한 돌이 날아와서는 그 신상을 부수는데 한순간에 그 견고한 신상이 다 금, 은, 모든 이 오늘 부속물들이 다 예 없어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버리고요. 이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지금 제국의 역사들 깎이지 않은 돌 누구죠? 성경에서 신령하신 돌이에요. 신령한 돌.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바로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신비한 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더라.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영영한 산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신약을 보면 자 오늘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말씀은 뭐죠?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돼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보니까 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누구죠? 당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버리는 돌이 될 거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건축자들이 아 이 돌은 쓸모없다 이거 어디서 나온 못생긴 돌이야 하고 버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돌이 키스톤이었구나 코너스톤이었구나 이 건물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깨지겠고 와우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의 인생이 변화받잖아요. 깨지잖아요.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참자 참자 못해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그래서 그 돌이 사람 위에 역사 위에 사람들의 나라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돌이 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산돌, 깎이지 않은 돌, 신비한 돌, 그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니엘은 벌써 2500년 전에 이미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세요. 금, 은, 동, 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연마와 재련 기술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산에서, 신비한 산에서 떠오른 돌, 더군다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그러나 깎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이죠. 그 돌이 인간 역사를 상징하는, 인간의 연대표를 상징하는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영원한 산이 되어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끝내는 시점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 신약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 17장에서 또 중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를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동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그가 본 동물은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벨론을 상징했어요. 그 두 번째는 육중한 곰이 갈비뼈를 물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 사자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는 무엇으로 유명하면 인해 전술로 유명합니다. 그냥 우리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떼거리로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수로. 육중한 곰과 같이 돌진해버리는 것이죠.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이,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린 표범이 나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나라가 뭐였죠? 구리의 나라, 넓적다리 그리스였습니다. 알렉산더 제왕. 알렉산더는 순식간에 나타나서 그가 20대의 세계를 점령해버려요.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점령하고요, 그는 또 일찍 죽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가 죽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쪼개졌습니다. 부하들 4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정확하잖아요. 머리가 넷 달린 표범, 표범의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게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놀라운 짐승,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짐승의 모습으로 로마를 그렸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복음을 왜곡하고 또 멸시한 종교의 암흑기, 기독교의 암흑기를 가져왔던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 개의 뿔이 나옵니다. 열 개의 발가락이 있죠. 그런데 열 개의 동일한 뿔을 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뿔이 가증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인류 문명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도, 환상과도 일치가 되는 모습들이에요.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하나님은 인류 문명이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재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세계 큰 나라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리스처럼 로마처럼 세계를 주도적으로 지배한 나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나라들로 있다가 뭐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부터 발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 로마에서 시작된 유럽의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 열 개가 모여서 유럽 연합을 이루고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지구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예전처럼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의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다 깨뜨리고 신비하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강렬하게 임하셔서 인간의 쌓은 모든 역사와 문명을 깨뜨리시고 영원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실 텐데, 즉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분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벌써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받기 전까지는 다니엘도 괴로웠어요. 왜 우리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죠. 그리고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죠. 그건 뭐냐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확신하게 되니까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큰 손에 있구나 우리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나는 걱정할 게 없구나. 이렇게 들어가게,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런 때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와,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와, 이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저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정확히 반반이 쪼개어져서 승기를 든 분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또 진 분은 내려오지 않겠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어떤 분들은 막 대통령 하나가 바뀌면은 막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이 막 괴로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마치 또 이분이 내 인생을 정말 꽃피워줄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 통치와 역사와 나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를, 온 인류 문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 참된 왕이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저마다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미국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미국을 구해내겠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만,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언제나 바뀌어요. 그죠? 나라를 구하겠다고 한 사람들, 시대가 지나가니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역사의 재판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막 미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링컨처럼요, 지금처럼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민자들이 시민권 시험 보러 가서도 항상 나오는 18번지 문제가, 그죠?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나 남북전쟁이 일어날 당시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몹쓸 대통령으로 손가락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다 엇갈립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거짓말이었고, 또 거짓말처럼 묻혀졌던 것이 시간이 나면 진실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옳다고 여겼는데 나중엔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엔 옳았던 건데 한순간엔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거짓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한순간에 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는 뭐냐면 천년 전에도 그것은 예수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붙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도, 바벨론이 일어나도, 페르시아가 일어나도, 고레스 왕이 와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통치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행복함을 줄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누구만이요? Only our Jesus Christ can save us.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마음에 팍 담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 마지막 돌이 나와서 역사의 문명을 넘어뜨릴, 이제는 마감시킬 그 마지막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이 말씀하시고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한 모든 인류 문명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리더가, 무슨 사람의 리더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죠. 시간이 지나면 또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근신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수요일날 본 것처럼 이 세대가 정말 마지막 세대일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통 관심과 집중은 이제 이때를 분별하는 눈을 가졌다면 이 시대를 정말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세대와 교회로 우리가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하면 이 세상은 점차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 점점 세상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점점 전보다 못한 세상이 되어가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자연재해, 이 기상이변, 이 정말 사랑의 식어짐, 인간성의 변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또 다른 인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봤어요. 다니엘 12장 4절인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할 것이고 그때는 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이것까지 보고 온 거예요, 다니엘은.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고속전철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한 곳에 모여지고 있어요. 이제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서버에 저장되는 인류의 모든 정보와 모든 인간의 기록들, 그 지혜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고 있어요? 인터넷, 한 공간에 저장되고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리트리브만 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내기만 하는 거예요. 알렉사, 뭐 시리.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뭘 물어보면요, It's easy. 그리고 시리를 불러요. 단위 변환, 뭐 뭐든지 질문하면 그냥 시리를 불러서 대답해. 알렉사. 뭐죠?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법률도 공부할 필요가 없으신데 뭐든지 물어만 보면 튀어나오니까. 의사도 인기가 없어진대요. 테크니션 같이 되고 만대요. 모든 정보를 사람이 다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요,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수백만 원 학비를 내고 해부학을 공부하는데요, 물론 사람 시체를 공부하죠. 그런데 교재가 뭐냐,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에서 사람 이제 단면으로 다 이렇게 흑백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찾아서 색칠하는 게 해부학 공부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정보를 액세스한다는 것은 너무 특권층만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요, 아주 조잡한 프로그램으로 해부학 이거 그 사람을 공부하는 게 프로그램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아이패드 있으면 그 아이패드에 무료로 그게 나와요. 사람의 해부, 모든 구조물들. 뭐 10불만 주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어요. 뭐죠? 다 인류의 지식이 한 곳에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 모아지고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한 체제를 꿈꾸고 결국 맞아? 열 나라 중에서 가증한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다. 세상이 그 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 세계를 구할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런 존재는 신비한 말과 능력과 평화주의자로 나타나서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다. 그러려면 온 세상의 통신과 네트워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테슬라 좋아하시잖아요.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위성을 계속 쌓아올려서 지금 지구 궤도에 수많은 통신위성을 올려서 온 세계가 저 북극부터 남극까지 빈틈이 없는 인터넷 통신망으로 하나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대로라면은 이 연말에 시험 서비스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캠핑을 갔는데 산에 갔는데 전화가 터지는 거예요. 인터넷 고속 인터넷이 터지고 초당 1기가짜리의 인터넷이 터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전 세계가 하나가 돼요. 저 아프리카지요. 저 북극 남극까지.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이 깨어날 것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균형이 흔들릴 것이며 전염병과 재난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며 인간성은 메말라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저는 요즘에 마켓을 가게 되면은 한 분이 참 열심으로 그 확성기에 대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없어요. 아, 저분도 귀한 일하고 계시네.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그래도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저렇게 누군가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구원받으라고 마지막 날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인류 문명이 이렇게 끝나가는 날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산돌이 나와서 인류 문명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데 한 명도 여기서 구원받지 않는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재림을 지연하고 계실까요? 지금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했던 수천 년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내가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2000년 뒤인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왜 주님은 지체하시나? 왜 주님은 뭘 기다리시고 그것을 지체하시나? 딱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진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경점에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소식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경점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깊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내년에 표어로 삼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힘들지만, 손가락질 받지만, 미움을 받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다.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켜야 될 때다. 그래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 여러분, 이 장면과 같지 않아요? 뜬 돌이, 뜨인 돌이 나와서 깨뜨려버릴 때 산산조각이 나면서, 옛날에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 이 마지막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 같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그런 재앙을, 그런 결과를, 심판을 맞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누가 대통령이 되셔서 좋으십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셔서 실망하셨습니까? 세상이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기대가 크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정부에 있지 아니하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멸망할 그날까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평강 잃지 않고, 능력 잃지 않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의 계획들 이 연말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대하니 주님의 신실한 약속과 메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어떤 지금 경점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준비된 주의 신부와 같은 교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들마다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전에, 미국의 시민이기 전에 거듭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주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